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하여튼 안녕하십니까. 짧은 한 시간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 나 할 말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은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냥 지금 본문 말씀을 누가 23장 읽었는데요. 이제 신앙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계속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것이 다 잘못된 것이었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었었구나.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마음으로다가 다시 초등학교를 다닌다면, 지금 마음으로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를, 대학교를 다닌다면, 그때처럼 사시겠습니까? 그때처럼 안 사시겠죠? 근데 그때는 뭐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다 내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5, 6학년 때는 이제 3, 4학년, 1, 2학년 애들은 어린애들이고 나는 5, 6학년이니까 큰 사람이고 또 중고등학교 때는 초등학생들 다 어리게 보이고 내가 어른 같고 또 대학교 때는 또 중고등학생들 어린애들 같고 또 항상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살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제 신앙도 이제 올해가 이제 구원받은 지 지금 35년째가 됐는데요. 그럼 오래됐죠.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구원받았는데 진짜 네 마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부분, 자라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니까 자라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들을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88년도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사역한 지가 그러니까 한 26년째 되죠. 그런데 제 마음에서는 한번 이제 이렇게 처음 교회가 산천교회 있었었고 그 다음에 송정교회, 울산교회, 세 번째로 간 곳이 울산교회였었는데 그때 이제 송정교회에서 울산교회로 가면은 버스 안에 그 봉고차 안에서 들어진 마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 이렇게 사역하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처음 간 곳 이제 산천교회에서 한 5명 있었던 교회에다가 한 3년 있으니까 뭐 23명. 그래 이제 송정교회로 가는데 한 5, 60명 되는 교회였어요. 처음에 갈 때는 아우 나 이 산천교회 있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왜냐하면 아직도 산청이라는 동네가 한 5천 명밖에 안 돼요. 읍내 인구가. 근데 이 작은 읍내 인구를 내가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5천 명 정도 되는 이 산청읍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23명 정도밖에 안 오고 있잖아요. 내가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큰 송정이라는 도시에 가서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나 싶으니까 마치 다윗이 유다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는 일이까. 그런 마음 간증한 적 있었죠. 그 제 마음에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송정교회를 갔다가 이제 울산교회는 한 100명이 넘는 교회였어요. 그 울산교회로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렇게 사역하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귀신 들어오듯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안 하고 내 마음과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 듣지 않고 그래서 주위에서 그렇게 간섭을 아무리 하셔도 저는 항상 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 건드리지 마 였어요. 나 건드리지 마. 나 다른 마음 없어. 복음 전하면 되잖아. 그리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 나 다른 마음 없어. 하면서 다 그 모든 말들을 다 거부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춘천을 갔다가 익산교회를 갔다가 성북교회 갔다가 지금 이제 공주교회로 이제 내려왔는데요. 그래 한 번은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북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공주교회 가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늘 이제 가끔 이제 사역자들 이제 이렇게 모였었을 때 목사님이 이제 책망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랫동안 저는 그런 책망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고 깊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난 딴 마음 없는데 나 복음 전하잖아.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제가 그 마음이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난 이 복음을 지키고 싶단 말이야 하시면서 목사님 우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책망을 받으면서 일부러 목사님 눈을 쳐다봤습니다. 난 이 복음을 지키고 싶단 말이야. 근데 어제도 뭐 김 목사님 이제 저녁에 잠깐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에서는 어쨌든 이 복음을 지키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한 이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어떻게 보면은 복음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삶을 사는 그냥 어떤 그냥 직업이 돼 있지. 그 복음 속에 있는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만 되는 그 하나님을 구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그러셨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기억나시죠? 그때 그 율법사가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뭐가 옳다고요? 네 대답이 옳도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는 분명히 그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그는 율법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율법사 속에 한 또 청년 속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마음에 들을 수 없도록 그러니까 듣는다는 얘기는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에 듣는다는 거죠. 그죠? 너 내 말 들어 할 때 귀로는 다 듣죠. 그러나 그 말을 쫓아 행하는 것이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을 수 없도록 사단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기억나시죠? 그래 한번 제 삶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언제부턴가 보니까 제게도 어려서부터 내 자신에게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쌓아오고 있었어요. 나는 다른 애들하고 달라. 누가 초등학생 때 주일학교만 참석하지 어른 예배를 남아가지고 참석해? 누가 초등학생 때 새벽기도를 다녀? 누가 초등학생 때 마당을 우리 집 앞에만 쓰는 게 아니고 그럼 얌체 같으니까 밑에 집도 쓸고 우리 집도 쓸고 또 그냥 들어가려고 하니까 위에 집 아저씨가 섭섭하실 것 같으니까 위에 집 아저씨 그 앞에도 쓸어주고.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어른이 돼가지고 이렇게 늦게 일어나. 전 벌써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은 이제 칭찬하는 이제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돼 있지만 속으로는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동안 결석, 지각, 조퇴 그런 건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일부러 막 해요. 이제라도 해봐야죠. 진짜 저는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되는 줄 알았고,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나는 책망을 들으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7년을 다니는 동안 그 껍데기 제 행위를 보면서 누님도 나오게 되고 형도 또 부모님도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그러니까 절에 다니시던 부모님이 가족들이 이제 저로 인해서 다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뭐 부흥회가 있으면 강사 목사님 저희 집에 오시면 항상 담임 목사님은 저를 항상 부르시죠. 그러면서 저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께. 우리 종수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늘 칭찬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지, 책망을 듣거나 꾸지람을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컨닝을 하고 싶죠, 학교 다닐 때는. 근데 내 컨닝 하다가 들키면 선생님 얼마나 섭섭하실까 싶고. 아, 다른 애들이 컨닝 하다가 들키면야 뭐 그런가 보다 싶지만, 아니, 네가 그래? 하면서 그 상상하니까 감히 못 하겠는 거예요, 차마. 그러니까 나중엔 친구들 따라서 사과서리 해먹고 싶어도 우리 동네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새벽기도 다니는 교회 다니는 녀석이 사과서리를 한다. 그거는 이중적인 아이가 되잖아요. 또 교회 요구도 먹는 것이 되고 부모님 또욕 얻어먹게 하는 일 같고. 차마 우리 동네에서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다른 면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7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내 자신이 흘러가는 마음들 보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그런 나를 모르는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충주에서는 영화관 가본 적이 없어요. 제천에 가서 영화관 갔지. 그게 이제 마음에서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응? 두 모양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뭐 껍데기 이야기를 듣고 칭찬을 받았는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만난 그 목사님은 뭐 껍데기를 물으신 게 아니고 학생 마음에 죄가 있느냐고 이제 물으셨어요. 그때 애들 마음의 죄는 있죠.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상담하고 상담 마치고 오는데, 옛날에 마포에서 그 미아리까지 오는데 522번 버스가 다녔어요. 버스 타고 돌아오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이제 그 말씀이 이렇게 그 말씀이 그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7년 동안 다녔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옥 가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죄가 있지만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지 않겠나. 그죠? 죄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지 않겠나. 또 담임 목사님도 아닌가 목사님도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제가 죄가 있는데 천국 갈수 있겠습니까? 그때 목사님, 야,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를 천국 가는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79년도 9월 25일이죠. 처음 상담을 하고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은 제가 이제 찾아가서 다시 이제 교제하다가 9월 26일 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 저는 내가 늘 나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늘 나를 주목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이.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여러분 로마서 말씀처럼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를 쉽지만은 그러니까 모양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은 내 모양을 꾸미는 것이지 내 마음 자체를 바꾸어 주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이제 왜 이런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삶은 또내 마음을 그대로 쫓아가서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저 이제 한 형제랑 이제 교제랑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는 형제가 있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신방을 갔어요. 만나기도 어려웠었었고 근데 이제 이 형제 하는 말이 목사님 죄 없다는 것만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되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죄 없다는 것 그거 하나 알고서는 내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갔었는데 그러면서 그죄 없다 게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되지. 그 믿음이 없이 그냥 죄 없다는 것만으로는 신앙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그 고백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요. 진정한 구원은 죄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죄 없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죠.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가만히 보니까 그 형제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간증했지만, 내가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이 삶을 살때 보면,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마치 그 에서가 활과 전통을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삭 이야기를 들었어, 에서가. 네가 활과 전통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 얘기를 들을 때할수 있어요? 할수 없어요? 에서 마음에. 아, 그래. 활과 전통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다할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에서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뭐 리브가를 찾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아, 그래, 이거 할수 있어. 왜 자신감 있는 거 있죠? 만약에 할수 없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아, 그래, 이거 할수 있어. 마음 중심에 말입니다. 그래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활과 전통을 가지고 하나하나 들을 때, 그래, 이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그 전에도 했었어. 그러면서 할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은 리브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아버지가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 너는 그러니까 얼른 염소떼 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네가 복을 받아. 그 얘기할 때 어때요? 마음에서. 야곱 마음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곱 마음에. 그 자기를 보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알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복은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근데 그 리브가가 하는 말이 너내 말만 쫓고 가서 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야기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야곱의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엄마와 이야기를 이렇게 리브가와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엄마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고 그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뭐 마음으로는 염소 때 가지고 올 믿음도 없고, 자기 옷으로는 이삭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자기 매끈매끈한 살로는 이삭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자기 것으로는 아무것도 나갈 수 없는 거야. 이삭 앞에 믿음도 엄마가 넣어주는 믿음이고, 옷도 형의 에서의 옷이고, 하여튼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은. 그럼 나는 어떤 건가 보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에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복음 전하면 되지 뭐. 그래, 신방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뭐. 전해 목사님, 되지 뭐, 되지 뭐 하는 사람은 결국 돼지우리가 있는데요. 진짜 마음 중심에서, 성경이 그러죠. 네 마음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하는데, 마음 중심에서, 그래, 난 구원 받았잖아. 복음 전하면 되지 뭐. 나 딴 마음 없어. 내가 신방 가면 되지. 어? 성실하게, 그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해왔던 종교심, 그런 것을 버리고 그것을 할 수 없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구원 받을 수 없어서, 근데 그거는 안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 나를 믿는 그 믿음, 그 마음은 그냥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까지 있었냐면, 뭐 이런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해도 되겠죠. 저 이제 육신의 형님 되시는 분도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 저 이제 누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기 전에, 야, 형도 사역을 하는데 네가 만약에 사역을 하면 형보다 훨씬 잘하겠다. 나도 그런 생각이 있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형은 겁도 많고 말도 못하고. 제가 봐도 6살 위의 차이인데 심부름을 가면 제가 봐도 심부름을 못해요. 그냥 뭘 빌려오라고 어느 가서 뭐 호석이네 집에 가서 뭐 갱이를 빌려와라. 그 앞에 가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너 왜 왔냐? 말도 잘 못하고 요령도 없고.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해도 형님의 얘기에서 흉 봐서 죄송하지만, 아니 용돈을 달라고 하면 저 아버지 좀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일을 마치시고 저녁에 이제 다 이제 식사 마치고 돈을 여기저기 이제 꺼내서 돈을 다 세고 있을 때 옆에서 아버지 이렇게 뭐 노트를 다 썼습니다 라든가, 저는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노트 다 썼습니다. 그럼 노트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얼마 필요하니? 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기분 좋게 주시는데, 형님 한참 일하시는데 아버지 돈, 그러니까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왜 저러냐. 응? 그냥 말 나온 길에 더 흉 볼게요. 하여튼 먹는 것도 밥상 앞에서 그냥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아이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앉는 거 있죠. 그렇게 앉아가지고 밥에 고구마 안 넣어줬다고. 그건 제가 이제 옆에서 같이 있잖아요. 그럼 이미 고구마 없는데 고구마 안 넣어줬다고 하면 고구마 지금 넣을 수도 없는 거고 다음에 넣어주면 되지. 거기서 밥에 고구마 안 넣어줬다고 또 짜증내고. 아휴 참. 그래, 그러니까 나이만 형이지 제가 느낄 때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겁도 많고 화장실을 혼자 못 가니까. 응? 그게 꼭 누나를 불러가지고 거기 서 있어 하고서는 이제 볼일 보고 나오고. 봐, 뭐 화장실은 누가 나와요? 그죠? 옛날 시골 화장실은 좀 멀었잖아요. 그 혼자 못 가는 거예요. 겁이 많아가지고. 눈만 커가지고. 그래, 어느 날 부모님이 그러세요. 이 다음에 난 형이랑 안 살고 너랑 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형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예, 못하니까. 마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서죠. 예. 할 수 있는 마음이고. 진짜 저도 말씀을 전할 때는 다 알죠. 신앙은 내가 할 수 없어서 없는 자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뭐 잉태치 못한 자에 못한 자에게서 나오는 게 있고, 그죠? 구로치 못한 자에 못한 자에게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없는 자에게서. 예를 들어서 돈이 내 주머니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친구랑 어디를 가야 되면, 식당에 가야 되면 나 너만 믿는다. 되겠죠? 근데 내 주머니에 비상금 주머니에 만약에 돈 5만 원을 딱 넣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나 너만 믿는다가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비상금 주머니에 5만 원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나 너만 믿어. 말은 나오는데 마음은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 중심에서 진짜 내가 못한 자가 되고 없는 자가 됐을 때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나 너만 믿는다. 아까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화해졌던 차에 있던 것이 있었어요. 그죠? 물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도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도 있었을 것이고 저 의원에게 찾아가면 병을 낫겠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있던 것이 다 없어졌어요. 병은 더 중화해졌던 차에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을 들을 때 그냥 소문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고 아, 저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게 소망이 있을 때, 내게 기대가 있을 때, 내 것이 뭔가 있을 때 그 믿음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련한 것인데도 우리는 마귀가 넣어준 그런 할 수 있는 마음, 갖고 있는 마음, 마치 예서 같은 그런 마음들 있죠? 그런 걸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길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믿음으로 살기를 뭐한 자요? 포기한 자들. 그러면 진짜 마음에서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 때 자기 것으로 살던 자기 수고로 살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 자기 것 갖추고 있는 것이 다 무익해지는 겁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내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곳에서 무엇을 심는다고 해도 내가 수고해도 그 수고로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이거든요. 광야 생활은. 실제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치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전자석을 만들 때 지금도 저도 기억나지만 전자석을 만드는데 준비물이 이제 못, 니크롬선, 건전지 그랬어요. 못, 니크롬선, 건전지. 그죠? 전자석 만들 때 그때 선생님이 주의사항 하고 이야기하신 게 못을 반드시 그 연탄불 위에다가 올려놨다가 벌겋게 달아진 다음에 식혀가지고 식힌 못을 가지고 오라. 그게 주의사항이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 나세요? 그냥 못을 가지고 오지 말고 그 못을 반드시 불에 달갔다가 식혀가지고 오래요. 그 당시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죠. 왜요? 그 못은 이제 탄소가 들어있어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불을 통과하면 그 탄소 성분이 다 없어져요. 불을 통과하면. 그래서 자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못은 이렇게 땅을 막 이렇게 막 마찰을 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자석 성분이 되죠. 그래서 쇳가루를 막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탄소 성분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석이 안 돼요. 근데 전기를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니크롬선을 이제 감아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자석이 되잖아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사는, 내 것으로 사는, 이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것처럼 내 의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어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내 의로는 하늘나라를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든 말씀을 하실 때 이 세상에 사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고 그걸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만약에 형제가 있으면 그냥 교회를 잘 나오는 거예요. 무난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 달에 이제 선교학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생겨야 안 생겨요? 부족한 게 보여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닌 부분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으면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사역의 길을 걷는다. 이제 강남에 올라가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녀야 된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부족한 게 많이 진짜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살면 그냥 사는데, 만약에 전국 최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시합에 나가야 된다면 몸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놀다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동네 그냥 뭐 운동회에 가서는 그냥 달리기 하면 되겠지만 전국 최전을 두고서는 그냥 이렇게 상태에서 가서 달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 앞에 무엇이 뭐 악한 사람, 뭐 이 세상을 사는데 뭐 믿음 없으면 어때? 돈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죠? 이 세상 사는데 그냥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하니까 그 욥의 마음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베드로 속에도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하니까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여러분 잘 저기 읽진 않았는데요.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여짜오대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이제 율법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마가복음 10장, 어디에요? 20절, 여짜오대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뭐, 의인이 되잖아요. 왜?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제 성경에다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를 사랑하사. 그럼 그를 사랑하사 그 마음을 본다면 그렇게 이 말씀을 따를 수 있겠죠. 그렇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논산훈련소 가니까 28년대를 이제 있었는데요. 엄청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제가 몸도 약해 보이잖아요. 53kg 나갔으니까 엄청 적게 나갔죠. 근데 막 군장을 메고 막 밤에 막 연병장을 돌리게 하고, 하여튼 지금도 기억나는 게 화장실에 누가 물을 안 내려놨는지 그대로 그냥 변이 있으니까 니들 눈에는 똥으로 안 보이나 보지? 만져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반 아이들을 다 그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물 누가 안 내려놓은 그걸 손으로 잡았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만져봐 하면서. 얼마나 더러워요, 그죠? 근데 이거 만진다고 뭐 손에 살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씻으면 되지 하고서 우리 다 만졌어요. 만지니까 뭐 안 만져도 똥인 줄 알지만 다만 그 그래, 똥 맞지? 이건 물에 내리는 거야 하면서. 그거 진짜 장난기 많은 사람 같아. 근데 연명장을 이렇게 돌리게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조교가 나를 미워서, 우리를 미워서 저렇게 이렇게 우리를 뺑뺑이 돌리게 하는 걸까? 아니죠. 우리 군인 못 만들어 주려고. 왜, 사회에 있다가 몸도 약하니까 이제 몸 만들어, 군인으로서 몸을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이제 연병장을 돌리게 만들고 괜히 건수 만들어 가지고 쪼그려 뛰게 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얼차례 그 받는 게 그렇게 힘들지만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뀌어야 됐어요. 군장 메고 돌면서 좋은 거예요. 야, 운동되는구나 싶고, 응? 쪼그려 뛰게 하지, 하체 운동 시켜주는구나. 이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 딱 받고 나니까 60kg 나가더라고요. 응? 살쪘죠? 근육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면 이제 받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지금 이 사람을 뭐 거지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땅의 것 말고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조건이죠. 학교 있는데, 학교 다닐 때 한번 저희들이 점자책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배웠어요. 점자책을 이제 가지고 다 우리 책상에다 놓고서는 이제 손으로다가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 다 이제 눈을 감고 이 손 이 감각으로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 거죠. 점자를 막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요? 안 느껴져요. 교수님 뭐라 하시냐면, 야, 니들 눈이 있잖아. 눈이 없는 사람이 손에 감각이 생기는 거야. 시력을 잃은 사람이 손에 감각이 생기는 거야. 이 시력이 있는 동안은 이 손에 감각이 생기지 않아. 그럼 시력을 잃어버릴까요? 손에 감각 얻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물론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점자책을 손으로 만지어서 감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읽는 거죠. 그래서 읽을 줄만 알면 돼. 이 감각은 시력이 잃은 사람에게 생겨지는 거야.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도 그렇더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팔아, 다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럼 내게 아무 소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진리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근심하며,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더라고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앞에 나왔다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얻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앞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자기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자기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근심하며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그럼 누가 그 밭을 삽니까? 그 안에 보화가,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럼 누가 그 밭을 팝니까? 보화가 있지만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그 밭을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런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까지 그 밭에서 뭐만 얻어내요? 땅에서 나오는 그냥 소산물만 얻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산물을 비교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밭을 파는 게 좋은 거예요. 왜? 다 비싸게 준다고 하니까. 그래, 팔죠. 소산물만 생각하니까, 밭에서 나온 소산물을 생각하니까.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그 소산물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소산물은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실 거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소산물의 가치를 두겠습니까? 안 두겠습니까? 안 두죠. 그렇죠. 누가 내 성실함, 내 어떤 수고, 누가 내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누가 그것으로 살겠냐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 육신에게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예. 그게 가치가 있어 보이고, 야, 여 배추 봐라. 얼마나 멋있냐. 이 무가 이 땅에서 나온 거야. 이 당근 봐. 멋있잖아. 그 모든 값을 다 해도 밭에 그 감추인 보화만큼은 못 단 겁니다. 그죠? 예.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팔아. 야, 진짜 저는 제 마음에 지금까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마음을 모르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은 알고 율법대로 어려서부터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헛된 것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세우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버리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무엇을 주려고? 그를 사랑하사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에게 나타내 주시려고요. 그렇죠? 부부가 이렇게 살면 사실 처음에야 그냥 껍데기로 살죠.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살만 붙이고 살면 부부야? 마음이 흘러야지. 아주 옛날에 그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흘러야지.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 흐르지 않을 때,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흘러오지 않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럼 신앙도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보일 때, 그렇죠? 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혼자 간직하고 있을 때 그때 괴롭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이 흐르고 또 내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때, 들려질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성실한 사람으로 그냥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좋게 했어요. 만족해 했어요. 그것으로 다 되는 줄도 알았어요. 왜?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보면. 예? 껍데기로 보면은 껍데기요. 무난하게. 옛날에, 아주 옛날에 86년도 아시안게임에 송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아시안게임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왔습니다. 송성일. 헤비급 레슬링 선수였는데요. 껍데기로는 아주 건강해요. 헤비급 레슬링 금메달리스트니까요. 그런데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폐막식 보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왔어요. 금메달 따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이에요. 위암. 그래가지고서는 3개월 살다가 죽었어요. 강남교회 형제 친구 동생이었는데요. 송성일이라고요. 자, 껍데기로는 건강해요. 건강하게 보였죠. 근데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암 환자였었어요. 암 환자. 결국 그 암이 그 껍데기의 모든 것을 배가 복수가 차고 빼빼 마르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모르는 사람들은 뭐 껍데기 보고 건강하게 보인다. 껍데기를 보겠죠. 그러나 진짜 큰 종합병원은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속을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 건강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너 암 환자야. 수술해야 돼. 그러면 수술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나 건강한데, 나 달리기 잘하는데, 나 씨름 잘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잠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나중에 할 수 없는 자가 되잖아요. 옛날에 목사님 그 박사가 그 나룻배를 타고 그 강을 지나가는 이야기. 그래서 박사님 말 사공어른 철학을 아십니까? 그 기억나시죠? 뭐 문학을 아십니까? 어? 뭐 천문학을 아십니까? 모르죠. 인생의 4분의 3이 죽었습니다. 헛살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 사공이 하는 말 뭐였어요? 이제 뭐 열받았는지 배에 이렇게 그냥 그 바위하고 부딪혀가지고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공이 뭐라 그랬죠? 박사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안 모른다고. 당신의 4분의 4는 죽었습니다. 그게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껍데기에 진짜 생명과 관계없는 것을 내가 살고 있지. 실제로 아무 생명과 관계없는 일에 내가 마음을 응? 뭐 갖추고 있는 것. 실제 능력은 안 되잖아요. 마치 나만 장군이 군대 장관이지만 자기 문둥병 고칠 수 없고 왕이지만은 그 문둥병자 나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금도 주고 은도 줄 수는 있었지만 옷도 줄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작은 계집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나만의 문둥병을 낫게 해주는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뭐가 있었습니까? 작은 계집 아이에게는 왕처럼 금도 줄 수 없었고 은도 줄 수는 물론 없죠. 근데 작은 계집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믿음과 그죠?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나만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쓰여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껍데기 목사면 뭐해? 한 영혼 마음을 낮출 수 없고 내가 한 영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이끌어줄 수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능력이 안 되는 것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금가운 나 없거니와 많은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 금도 없고 은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 다시 말해서 베드로 마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나 같으면 그냥 지나가지만 예수님 것 드시면 그냥 지나가시겠나. 이 안진뱅이를. 그래 예수님은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 것 드시면 예수님 같으면 일어나게 하시겠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가 아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럼 작은 계집아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싶으시냐면 내 것 말고 내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 그걸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나는 자네를 통해서 자네의 성실함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자네의 어떤 능력이나 자네의 어떤 것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자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싶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저 형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나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싶어 하셨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누가복음 23장에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다시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 행악자인데 어떤 행악자요? 달린 행악자. 그러니까 왜 악을 행했어도 잡히지 않은 행악자가 있고 간음을 해도 안 잡힌 사람들이 있고 자 간음을 해도 잡히기를 바라면서 간음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 잡혔을 때 마음하고 간음을 했지만 안 잡힌 사람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컨닝하다가 들켰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한테 권총 맞죠? F학점 맞습니다. 그죠? 그 잡힌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F학점 맞으면 이제 다시 시험 봐야 되잖아요.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새 학기에. 그러면 망친 거예요. 야, 한 학기 망쳤다. 응? 근데 컨닝을 했지만 안 잡힌 거예요. 안 들킨 거예요. 그래서 뭐 애학점을 맞든 무슨 비학점을 맞든 맞았어요. 그러면 양심은 조금 걸리지만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잡힌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행악자인데 달린 행악자 소망 있어요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 두 손이 못이 박혔습니다. 두 발이 못이 박혔습니다. 달린 행악자입니다. 이제 내 수고도 아무 헛되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제 못 박혔으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이야기를 뭐라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냥 진짜 구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 비방하여 가로되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를 구원해 줄 예수님을 곁에 두고 구원자를 두고서 지금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요? 왜 그러겠어요? 그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자인 줄 모르는가 그런 거겠죠. 예? 근데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는 두 사람이죠. 40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십자가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의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이다. 억울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안 빠지려고 하니까 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저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에서 빠져 죽는 게 아니고 그 육지에서 뭐 한 3m, 5m 그 거리를 두고 빠져 죽는데 대부분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그죠? 그래 물에 빠질 때 가라앉을 때 안 가라앉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가라앉으래요. 땅이 그럼 발이 땅에 닿으면 그때 걸어 나오면 된대요. 예? 그의 말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내가 죽어야 될 자로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받는 보응이 당연하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지금 당연한 것이 안 되니까 긍휼을 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찰이 어떤 사람을 이제 교통순경이 잡았어요. 그 죄를 인정을 해야지 경찰이 용서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왜, 나를 왜 잡냐? 그러면은 그 경찰이 긍휼이라는 카드를 내놓을 수 있어요? 없죠. 긍휼이라는 카드는 언제 내놓냐면, 예, 맞네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죄가 인정이 될 때, 그때 이제 긍휼을 베풀 수 있지. 맞죠? 지금 한 사람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행위로는 십자가 죽는 거였고 그럼 천국을 가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행한 일로 인해서 내가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냐는 거예요. 예? 마치 전기불이 지금 접촉이 되니까 불이 들어오고 접촉이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한 것이 이 사람에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생각해달라는 거죠. 나를. 성경에 내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삼손이 자기를 모를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는 소리가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하면서 내게 기대를 두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없으셨구나, 떠나셨구나 깨달은 그 삼손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내게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없구나 발견한 삼손은,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언제 힘을 쓰나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을 때 힘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없구나 발견한 삼손은 이제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왜? 그 힘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가 아니고 나를이에요.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 행악자에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즉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예수님에게 자기를 구하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그 긍휼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 즉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근데 이 한편 다른 행악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이사야서 38장에 보니까 기다리신대요. 왜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일어나신대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갖고 계시냐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될 자를 알면 되는 거죠. 그걸 알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 일을 하셨고,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권세로 이 모든 큰 바벨론을 다스린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었구나, 내 본 모습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구나. 근데 그렇게 그 내 인생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모습이 보이니까 아버지 집에 품꾼도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품꾼이 보였겠어요? 품꾼도 안 보여요. 아버지의 물론 사랑도 안 보이고. 그러나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모습이 정확하게 발견되어지니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아,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도 이렇게 양식에 풍족하구나. 아버지로 인해서 살고 있구나. 그렇죠? 전에 아버지 집에 떠나기 전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내가 대적자였었구나. 나는 복음을 조용히 한쪽에서 복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었고, 그래 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난 이 복음을 지키고 싶단 말이야. 그 목사님 마음 앞에 서보니까 그런 거예요. 조용히 나는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보이면 이런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니까 그런 자기를 위해서 이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이면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쉴 수 있는 거죠. 내 수고로 내 것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믿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수고한 것이 크게 보였고 할 수 있는 내가 보였었는데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 교회 속에서 또 종들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제 우리 것으로 정말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이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그 탕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신 것을 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분간 쉬겠습니다.